성경을 읽다가 의외로 궁금한데 우리가 궁금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궁금한 내용은 별로 기록해주지 않는 내용들이 사실 더러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데 나는 궁금한데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대개 두 가지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그 성경 구절에 말고 전반적인 전체 성경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와 관련된 대답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명백하게 대답은 없어도 배경이 되고 기준이 되는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를 만한 궁금한 점. 그거는 내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만한 사항은 아니란 뜻입니다. 곧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아니할 만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내 속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뭐가 궁금하세요? 에덴 동산 궁금한 게 혹시 없으세요? 무슨 동물이 있었을까? 무슨 꽃들이 있었을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는데 동물의 종류가 이름이 도대체 어떤 몇 마리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만할까? 이 궁금한 게 많은데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타락의 이전이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보시기 아름다웠던 상태 그대로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으로만 그냥 그치고 그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딱 생각할 때 이게 뭐지?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내용이 딱 나오는데 의외로 그 모든 설명들을 줄여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에덴 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각종 나무가 있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그쵸? 이거 설명하려고 에덴 동산을 끌고 나오지 다른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명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에덴 동산을 가리키기를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친밀함을 누리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동산 에덴. 근데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유독 5절에 걸쳐서 에덴 동산 중에서 특별한 것을 계속 길게 설명하는 분량이 나와요. 그게 이게 다른 거는 싹 다 압축을 하고 생략을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것만 길게 5절에 걸쳐서 설명할까? 뭘까요? 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동산 한가운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내용 그것보다 내용이 더 길어요. 창세기 2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창세기 2장을 읽다가 뜻밖의 발견입니다. 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강이 쭉 물이 지나갔다가 몇 가지로 갈라져요? 네 가지로 싹 갈라져서 네 개의 강줄기가 지나갔더라. 그러면서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에덴동산 어딘가에서 갈라져가지고 네 군데로 물이 벙벙하게 흘러가면서 쫙 펼쳐져가는 물의 넉넉함. 에덴동산을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게 뭐냐? 물이 넉넉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이런 실과들이나 초목들이 무성했겠지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동산이란 이 에덴 동산이 물이 넉넉하다, 강에 대한 설명이 길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력과 그 물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산이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해버리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버리는 것, 곧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은 에덴 동산이 상징해주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풍성하고도 생명력 넘치는 삶에서의 깨어짐과 단절.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인 죽음, 풍성함의 반대인 결핍, 물이 넉넉해서 우리가 마음껏 시원하고 그렇게 편안했던 우리 삶이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목마름과 갈증. 그 목마름과 갈증을 신약에서 찾아오면 신약적인 용어를 가져오면 뭘까요? 탐심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끊임없이 뭔가를 끌어당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쥐어야만 뭔가 자기가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욕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구약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물이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규정에 따라 내가 죄의 오물이 튀고 죄성의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더럽혀졌을 때 온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아, 물이라는 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깨끗해지는 곧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물은 잠언 4장 23절이나 이사야 58장 11절이나 에스겔 47장을 보면 역시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이 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탁 닿는 것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막 일어나더라. 죽었던 나무가 막 살아나고 그 살았던 나무에 열매가 막 맺히고 아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귀중한 도구가 물로서 상징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에 초대받는 우리 인간 본성의 거듭남을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내 영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내 영을 내가 거두었던 나의 영, 내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거두어버렸던 나의 영을 너희에게 다시 넣어서 살아있는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poured out, 쏟아 부어버리겠다. 이 성령을 물을 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물 세 번째 기능은 성령을 상징하는 역할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끊임없이 갈망하나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고 갖고 싶고 갈망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죄 아래 인생의 주요 특징인 것을 역시 반대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거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관점으로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주제를 뽑아보라 그러면 죄 아래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동네, 한 동네 전체가 시대가 다 그러하지만 죄 때문에 고통하는 한 동네에 그 동네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죄 아래에서 목말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이 죄로 인하여 목말라 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비참함에 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스스로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죄 아래 신음하는 인생과 동네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영원한 목마름을 풀어주러 오신 내가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생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곧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가르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근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목마릅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갈증하고 결핍하며 갖고 싶어하는 것들의 내용이 뭡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계속 갈증한다면 심각하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증은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계속 갈증이 있고 목마른데 그 갈증과 목마름의 내용이 조금 더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을 좀 닮고 싶은데 신의 성품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왜 계속 욕심불기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좋죠. 역시 그 고민 역시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면서 감사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필연적으로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4장이 가르치는 함께 읽어냈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그러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갑자기 몸을 유대 땅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 지방으로 쑥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2절, 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지난주에 이미 3장 끝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루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1장 24절부터 28절에 정결예식에 대해서 이미 논쟁을 했더랬습니다.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씻어내고 죄용서와 죄사함과 관련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핵심적인 이유가 죄로부터의 정결을 지는 거 아니에요. 정결예식에 대한 논쟁, 정결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받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중에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믿고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의 책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 사내들인 1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때의 지식입니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 말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명백한 배교의 범죄 등이 없다면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저절로 부활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수나 우리의 장가지 같은 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집마다 도랑아리나 항아리를 비치하고 물을 담아두고 나갈 때 씻고 들을 때 씻고 밥 먹을 때 씻고 수시로 씻어라. 수시로 씻으면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가벼운 죄들은 다 용서받는 거야. 근원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기로 돼 있으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사사로운 조그마한 죄들은 손만 자주 씻으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조건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들은 가르쳐드렸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회개하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이 만들 수 있고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례요한은 청청병력 같은 설교를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꺼번에 구원받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물속에 완전히 담구었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죄로부터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교했고 몸으로 물세례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이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사회 전체와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랬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어라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물세를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은 그래, 쟤는 또 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긴장이 되고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가만둘 리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주목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발생하게 될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과 이후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인데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삼재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지난주 제가 올렸던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찾아서 대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겁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마태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0절 등에서 세 복음서에서는 가르쳐줍니다. 이때 요한은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그림들 속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또 그게 다 플러스 세례요한이 붙잡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갈릴리로 걸음을 재촉하시게 됩니다. 왜일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의 투옥은 더 이상 구약의 시간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구약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났고 구약의 활동이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갈릴리로 그의 걸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절에 보니까 매우 특별한 단어로 시작을 해요.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개역 성경은 이게 좀 번역이 약한데요. 사절 시작할 때 첫 단어를 에데이라고 하는 그리스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무엇이라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낸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곧바로 쑥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위치한 사마리아 지방을 의도적으로 반드시 방문을 하고 들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들르시느냐? 과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우물 이름도 하필이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이거는 야곱의 소유였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걸어왔으니까 피곤함을 푸시기 위해 앉으셨어요. 때가 쉬운 성경은 정오라고 아예 번역을 해서 실어버렸습니다. 쉬운 성경은 요한복음 역시 유대인들의 시간 셈법을 계산해서 유대인들이 대략 오전 6시부터 0시로 잡아 낮 12시, 오후 6시까지를 낮, 저녁 해지고 나서 6시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를 밤, 하루를 두 구분합니다. 그렇게 낮이라고 말하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잡으면서 6시가 0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대시대 볼 때는 6시는 6시지 어떻게 6시가 0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 바꾸면 신학성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대부분 환산이 됩니다. 쉬운 성경은 환산을 시켰어요. 원래 원문에는 6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6시인데 이게 난 12시 6시인지로 아예 쉬운 성경은 그냥 의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쯤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밭 이게 뭘까?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던 그 사건으로 인해 야곱이 멀리 떠났다가 그곳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많아졌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어디를 먼저 도착하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창세기 33장 19절 세겜의 추장 하물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세겜에 있는 어느 한 밭대기 하나를 밭을 하나 딱 구입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오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구입한 땅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밭을 죽을 때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고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입양을 합니다. 손자를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내가 해가지고 똑같이 내 기업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손자들을 아들처럼 마치 사회적 입양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전에 사두었던 세겜의 그 밭에 요셉에게 줍니다.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한 번 더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분명히 야곱의 소유였던 곳이고 야곱의 자손에게 주었으니까 야곱과 관련된 땅이면 틀림이 없죠. 이거 여러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잘 보세요. 왜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명백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됐는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오랜 갈등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누구로부터 사용된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기는 야곱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야곱부터 열두 지파로 나뉘어지니까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목록에 사마리아는 지옥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이유가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상극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의도적으로 갈등하고 의도적으로 서로 배척하고 유대인들만 사마리아를 배척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랑 똑같이 배척합니다. 둘이 완전히 불꽃처럼 맞부딪히면서 막 서로를 소외시키고 고립하면서 그냥 사마리아는 좋아 너희끼리 살아 우리끼리 살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치열한 갈등과 소외와 고립 가운데 다투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사마리아의 이 수가란 마을은 야곱의 땅, 야곱이 그의 후손에게 넘겨준 땅.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논법에 의하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철저히 갈라놓았던 땅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방문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시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은 요한복음 역시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응원하면서 예수님이 야곱과의 관련성을 두 군데나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잘 살펴서 사마리아와 이 여인도 동시에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마땅하다. 충분히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 6절까지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제자들이 음식을 잠시 마을로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옵니다. 우물을 길러 나오자 예수님이 걸어왔으니까 목이 마르고 우물가에 앉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복장을 보고 말투를 보아하니 너무 명백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상종한 적이 없는데 상종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는 그릇을 뜨고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도 않고 아니 같은 그릇에 식탁이 있으면 서로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그릇은 유대인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배척하고 서로를 등졌던 관계인데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 그 나보고 물을 좀 달라. 그럼 내가 쓰는 그릇, 물 뜨는 그릇 가지고 당신 주면 먹어? 우리의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 여자가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사실에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 큰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생애 첫 경험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놀라면서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낯설다라고 반응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876년경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했던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기억나시나요? 이세벨 왕비.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므리가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을 때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성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 산을 하나 샀어요. 그렇게 산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저는 예전에 그 부분을 어딘가에서 성경을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을 샀고 성을 건설했는데 성 이름을 원래 산의 주인인 사람 이름이 세멜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존중하는 뜻으로 사마리아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돈도 지불하고 원래 땅 주인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건설한 성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지었으니까.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주전 876년경. 그러다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주전 722년입니다. 저 거대한 모래폭풍을 힘입고 제국화의 깃발을 들고 쳐들어온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당연히 사마리아가 짓밟히고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외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포로로 끌려가 외국에 가서 헛되 살게 되면서 땅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외국에 있는 이방민족을 부르다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살고 있던 원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으니까 저절로 시간이 지나다가 서로 결혼하면 뭐가 생기죠? 이게 피가 섞이고 결혼하다 보니까 혼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이방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들도 자기 고향에서 믿고 있던 종교를 들고 온 거예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자기 종교를 그대로 토착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그들의 신도 믿는 섞여버리는 혼합신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게 피로도 혼혈, 신앙도 혼합신앙. 이게 주전 722년경이에요. 72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는 피도 섞이는 데다가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신이 섞여버린 혼합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했더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내려오기는 좀 찝찝하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언제 그러면 갈등이 시작됐을까?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 더 나와요. 이게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은 뭐냐?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망하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저 또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고레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대개 학자들마다 연도가 1, 2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여러분 양해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봐야 될 것인가에 따라.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이듬해에 무너져버렸던 성전터에 가서 울고 기반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자. 이게 어떤 책에 보면 537년이다 주전. 어떤 책에 보면 536년이다. 그냥 제가 깎아서 536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536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쪼르르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다 같은 지역 사람 아이가.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혼합신앙이니까 하나님도 믿지.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성전 짓는데 또 함께 참여할게. 그랬더니 이 유다 포로 성전을 새로 짓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들짝 놀랍니다.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니까 꺼져라. 속된 말로 꺼져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참여를 금지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제국을 향하여 상소하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스톱돼버리는 이야기. 이게 사마리아에 퍼져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기관에서 최소한 에스라 사장으로 그 솔로 올라간다면 오늘 본문까지 536년경에다가 세례요한 예수님의 지금 활동까지를 AD 한 30년으로 본다면 560년 이상 해묵고 숙성되고 지속되어 온 오래된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거는 성경에는 없으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이나 그 사이에 기록된 여러 유대의 문헌들을 보면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하면서 그냥 그들끼리만 삐진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들이 중요한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그들의 신앙 경제를 새로 만듭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그들의 구색에 맞도록 성경을 다시 만듭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경, 사마리아 성경 또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신앙을 그들도 견고하게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방식이 다르고요. 피도 섞여 있다고 서로 말하고 너희들 싫어해 우리도 싫어해 서로 갈등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지도를 보면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남쪽은 유대, 북쪽은 갈릴리, 한가운데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남쪽에 유대 내려왔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똑바로 올라가면 제일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교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타고 쭉 돌아서 위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쭉 내려가서 지중해가로 해안 평야를 따라 쭉 올라가서 또 올라가든지 일부러 빙 좌우로 돌아 남쪽 유대 북쪽 갈릴리가 서로 통행하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500년 이상 벌어졌다. 이 해묵은 오래된 갈등이 요한복음 4장까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우물가에 나온 한 여자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다. 유대인 남자가 게다가 물을 달라고 한다.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온 자이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 곧 생명의 물을 주러 왔다 라고 하면서 슬쩍 그 여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늘 갈증하며 목말라하는 타락한 인생을 영원히 자유케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회적으로 이 여인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영원한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 11절 12절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기는 물길을 왔기 때문에 이 우물의 물하고 또 다른 종류의 물이 있나? 아니 여기 이게 이 야곱의 우물은 깊고 물길을 걸을 또 지는 없고 빈손이고 나는 있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물을 주러 온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뜨고 그리고 이 물 말고 영원토록 목마른 물을 줄 수 있다고? 그럼 야곱이 이 물을 계속 마셨고 야곱의 짐승도 마셨고 야곱의 후손들도 마셔왔고 우리도 다 마셔왔는데 이 우물 말고 또 다른 데서 다른 물을 나한테 준단 말이야? 아, 둘러봐도 다른 우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대답이 툭 튀어나온 게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 우물 준 야곱이 우리의 조상인데 이 우물 말고 다른 물을 줄 수 있단 말은 이 야곱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란 말이요? 라는 식의 무릎을 툭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 여인에게는 여인이 이 말을 던질 때 아, 당신 그 말은 야곱보다 더 크지 이게 야곱보다 더 크지 않느냐? 당신 말대로 한다면 이러고 대답이 툭 나온 겁니다. 놀라면서 당혹해하는 여인의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길로 나온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의 관심보다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계속 집중시킵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도록 여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하면서 물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화법으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13,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잖아. 물 떨어지면 네가 또 물길로 나와야 되잖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너희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속에서 계속 솟아나. 여러분 이런 우물이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말은 마치 뜬금없고 마치 이게 이상한 말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은 말인데 의미적으로 전혀 안 통하는 이상한 말하는 것 같은 것처럼 막 들립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예수님은 뒤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도 한 번 더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셔요. 그곳에서는 직접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죄 아래서 고통하고 갈증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그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할 성령이 곧 신령한 물, 신령한 우물이라고 예수님이 비유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주러 오실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 자기는 물세례를 준다고 말했던 것과도 사실은 교훈을 일치해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뭘 말하느냐면 마실 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에게 인생 가운데 고통하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영원한 생물, 영원한 생수 너 속에서 영원토록 이 갈증을 풀어낼 만한 인생의 궁극적인 비참한 갈증과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은 15절에서 당연히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물기를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인은 마실 물로만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생을 지금 설명하고 이 땅과 하늘의 간격에서 대화가 지금 팽팽하게 기찻길을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노선이 팽팽하게 긴장되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갈릴로 지금 이동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르셨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보면 유대인들과 500년 이상 오랫동안 갈등하며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방식으로 왜곡된 신앙을 유지하면서 고립되고 소외된 영적 어둠과 영적 갈증의 땅 사마리아. 그럼에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초대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방문해서 구원을 진행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마을을 대표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결핍을 느끼지 아니할 우리의 탐심과 이 죄 아래서의 고통과 비참함을 풀어 해치기 위하여 영생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따박따박 한 걸음씩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화가 진행되겠지요.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주는 영생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땡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영원한 안식, 유일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1문답인데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나 죽으나 가장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이문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한가에 대해서 알 때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담담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참 소망이 없구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숨쉴 곳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희망 둘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절대 결핍을 스스로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시편 51편의 표현을 가져오면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표현을 가져오면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이상 소망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깨어지고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요청과 갈망이 시작되겠죠. 물론 그것도 우리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있으면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 아래서 살아가는 나의 현실과 나의 과거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사실 아프지만 스스로 직면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아래서 그동안 살아온 그 여인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끄집어내기 가장 힘들어 보이는 아픈 상처를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16절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예수님이 화제를 바꿨을까요? 영생에 대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걸 알고 싶을 때 네가 죄를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처참했는가를 확인시켜주겠다.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얼뜰결에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여인이 17절 앞에서 남편이 없는데요. 드디어 시작됩니다. 17절 뒷부분과 18절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지? 지금까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잖아. 지금도 남자랑 사는데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인데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훤하게 자기 과거를 들춰내시고 깨뜨리고 있는 이분 그 내용을 예수님이 술술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하다 바람길을 주체할 수 없었겠다 다섯 명의 남자하고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과의 남자하고도 또 다른 외관짓을 또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식의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의 풍습은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게 될 때 이혼을 이라고 가정할 때 이혼을 하게 될 때 여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극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대부분 이혼을 다 요구했고 이혼 정서를 써서 주어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해서 여인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다섯 남편이 있었단 말은 다섯 번의 남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사별을 했다 그러면 진짜 불쌍하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죽어요. 그래서 다섯 번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혼당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죽었거나 이혼했던 경력이 그 중에 그냥 반반 썼겠다고 칩시다. 반은 죽고 반은 이혼당했다.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대답을 안 해도 되지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아니 한번 남편 살다가 죽었고 아니면 이혼당했는데 한 세 번쯤 당한 여자가 있는데 또 그 다음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은 뭘까요? 왜 이 여자는 살고 싶었을까요? 남편이라는 표현을 정식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뭘 바라보고 그렇게 결혼했을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은 미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반반했고 누가 봐도 성적 매력이 있을 만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틀어졌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남편이. 자, 이 여인은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점에서 당한 것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 지금 좋아요.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만한 상황이고 그 다음 온갖 여러 가지 위에 테러 위협과 함께 안보상으로 위협을 당할 만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동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동거를 할 경우에는 똑같이 남편인 것처럼 보이게 될 때 그 마을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휼미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식을 못 올려서 남편이 남편이라고 호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이 현재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식을 못 했을 뿐이지만 이 여인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질 때 참 이 여인은 기구하다 우리말로 바람기 있다라고 보다는 기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바람기가 많고 부정하고 그동안 그렇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막 남자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책망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후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초막절에 밤새 욕망의 짓을 하다가 끌려와가지고 모세오기는 돌 던져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땅바닥에 글 쓰고 일어나서 점자가 돌로 쳐라. 그 사건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를 두고 질책을 하거나 죄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속된 말로 까진 여자라고 칩시다. 바람기 많은 여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네가 뭔데 유대인 남자가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뭔데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두고 물기름 박아주고 예수님 머리를 집어가면서 가라 너는 유대인 남자야 기분 나쁘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인이 화를 내거나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지적했다고 치면 화를 내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고통스러운 내용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만한 분위기가 또 전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보면 뒤로 쑥 넘어가면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8,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느냐? 마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을에 달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내 과거를 달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고통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바람기 많은 여자 같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가겠어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기를 주체할 수 없는 여인으로 매도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죄 아래 살아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 둘 데가 없이 그냥 살아온 것밖에 없는 이 여인 그래서 여인은 부정하다기보다는 죄 아래서 갈증하는 그렇게 고립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가장 고통하면서 갈증을 느끼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한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의 6절 제가 슬쩍 읽고 지나왔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오늘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을 정오경으로 많이 해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 이제 다음에 설교하는 사상에도 또 나옵니다. 시간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유대시로 읽는 것보다는 로마의 공적인 행정국, 행정고시와 법정에서 보통 고시하는 로마의 공식 시간은 오늘 우리가 쓰는 것처럼 자정부터 0시예요. 그러면 요한복음만큼은 유대시로 읽지 아니하고 그냥 읽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어떨까? 라고 읽어볼 때 이게 6시를 읽어버리면 아침 6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왔으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하루 종일 걸어왔다고 치면 오후 6시를 읽어보세요. 오후 6시경에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되게 낮에 봐라 물기를 안 나오는데 그렇죠. 창세기 24장과 29장에 보면 고대 세계의 우물은 늘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만 여인들이 모였을 때 어느 정도 모이면 뚜껑을 봉인을 해제해가지고 물을 깊게 시작해요. 그러면 정원은 아무도 안 왔는데 지 혼자 물기를 왔다. 이거는 관리를 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에 보면 이거는 정오라기보다 6시를 6시 그대로 읽어서 오후 6시를 읽는 것이 훨씬 내용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이고 기구한 여인이고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왔던 여인이라고 볼 때 이 여인의 모습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관습을 따라 여인이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도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여인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요청이 뭐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6시쯤 되고 나면 어둑어둑해지는 게 떠나가다가 아니라 여기서 주무시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리잖아요. 이게 난 12시면은 이야기 한참 하다가 뭐 서너 시간 지나가고 나면 뭐 가든 말든 이래 될 텐데. 그렇죠? 훨씬 6시가 저녁 6시로 해석하는 것이 어울려 보인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소수입니다. 소수. 학자들 중에서도 물론 소수긴 하지만 요한복음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그것이 로마의 공식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이 어울릴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오늘 19절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깜짝 놀랍니다. 예언자. 당신은 유대 남자가 평범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예언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자신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SNS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내 신상을 이렇게 틀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신이 아니고 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 이 비참한 고통을 내 속 깊은 소울음을 내가 지금까지 울고 밤잠을 설치고 내 인생에 왜 이거밖에 안 됐냐고. 왜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이고 꼬이냐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됐냐고 울부짖었던 그 소울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고. 이런 답답함을 당신이 알다니 깜짝 놀랐고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다 라고 그가 깜짝 놀래. 그래서 20절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 독자적인 산당과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살면서 거리심산에 산당을 하나 지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서 하나님도 같이 믿고 그들이 믿는 우상도 묻고 이 잡다한 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00년경 알렉산드라 유명한 그리스 대왕이 이 그리심산과 세겐과 이 팔레스틴을 다 지배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드가 굉장히 호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줘가지고 그들의 선물을 나눠줍니다. 뭐냐? 왕이시여! 우리는 왕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사마리아를 그냥 파괴하지 마시고 우리 항복할 테니까 지나가세요. 오 알았다. 선물을 하나 더 주십시오. 뭔데?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뭔데?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으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지나갑니다. 이게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하나 지어요. 이게 주전 약 한 128년경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독립시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 성전을 여기다 짓다니 예루살렘에 지어야지 또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는 갈등이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가 부서졌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 부서진 성전 자리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을 여인이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여기 그리심산 근데 유대인들은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인이 불리하니까 자기 부끄러운 것을 지적하니까 슬쩍 대화를 주제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성전 뭐 예배 문제로 싹 바꾼 거 아닌가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이 만약 영적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한 인생의 대명사라고 본다면 그 여인이 그동안 힘들어하는 고통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한 번씩 가졌을까요? 인생이 왜 이래 힘드노?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들까? 라고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땅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남편이 생기면 죽거나 이혼당하고 또 있으면 남편이 생겼는데 죽거나 이혼당하고 이게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거야. 자기 인생에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 땅에 어디에 또 소망을 둘까? 그럴 때 한 번씩 그리심산을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하나님 불쌍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번씩 고개를 들었던 하나님 깨우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한 번씩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혹시 계시다면 나라도 한번 불쌍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향하여 신뢰 같은 마음을 비집고 깨어지고 가난한 마음을 펼치며 하나님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픈 것을 끄집어내면서 화들짝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인으로 보여지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21절에서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갈등에 누가 정통이냐 싸움이거든요. 정통인과의 싸움이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오직 그거 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서 장소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이 그때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다.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여인의 가슴속에 부풀어 올랐을까요? 그래서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두둔하진 않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경, 그거 왜곡됐잖아. 오경만 들고 있고 역사서는 없고 선지서는 없고 그것만 들고 있는 왜곡된 신앙,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체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면서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39권의 성경 전체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되어진 구원의 총체적인 완성을 위하여 새 언약을 위해 예수님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계시를 따라 그렇게 구원이 오는 거야 라고 주님이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23, 24절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찾는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네가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성령 또는 성령에 의해 거듭난 영혼을 가리켜요. 진리는 알레페이아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그것 자체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러 오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슨 말일까요? 한 줄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대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완전히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은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본질은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죄 아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구원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량한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영과 진리란 말을 의미적으로 풀면 이게 예배의 기초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25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면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거 그동안 들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내가 곧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27절에 찾아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와 이 영적인 상황 때문에 눌려서 사실은 아무런 말도 걸지 못하고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결국 28, 29절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그 여인이 물 깃기 위해 들고 왔던 항아리를 버려둡니다. 마을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 내 아픈 과거, 내 상처, 내 비참함, 죄 아래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가보자.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외친 말은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서부터 출발해서 9절, 예언자입니다. 19절.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설렘 가지고 사람들까지 뛰어가면서 그동안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갈증을 해결하러 물길을 왔던 이것을 내려두고 영적인 희열과 기쁨에 젖어서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뛰어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 같다고 그리스도가 혹시 아닐까 싶어서 간다고 영생의 맛을 맛보고 시작한 여인의 이 놀라운 반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위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죽음의 땅, 소외의 땅, 갈증의 땅 사마리아를 들려셨고 한 여인을 만나 그리스도와 구원의 영광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며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아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여인에게 그리스도로서 영생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무엇이 갈증이 느껴지고 무엇이 여전히 갈망되고 있습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끓어오르는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믿음을 주셨던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생수를 길어 올리는 우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희열이 어디로 이끌어야 되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걸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길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2장을 시작하는 첫 두 절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곧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안내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에는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야 이건 자부심 느낄 만한 거 분명히 있고 기뻐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주고 바꿀 만한 영적인 희열이 있습니까? 이 땅 인생을 살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살다가 정리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만한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우리 속에 시작된 이 영생의 깊고도 놀라운 풍미가 느껴져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합당한 성도의 삶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습니까? 이미 2020년이 시작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처나며 온갖 일들에 시달리며 핍절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구원의 영광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마땅히 신령한 삶으로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런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 말은 주일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에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기준이 되고 이 예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주일 공예배는 사실 잘 기억하셔서 2020년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과 주일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영광을 점검하고 그 희열을 더욱 가속시키는 뜨거운 은혜와 감사의 그런 예배의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